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하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때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기에 특히 어려운 지역들 있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과 또 소망과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좀 더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우리 2018년 새해가 온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 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전부 뜻이 있죠.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서 죽이신 것이 아니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경건하고 아주 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잎사귀는 무성하다. 그 잎사귀는 나무의 영광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축복을 뺏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신 환란을 받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온 세상 사람에게 또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구약에도 수없이 미리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꼭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1967년 그 6월 전쟁 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뺏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기념 행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나라라고 하는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그 인정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테라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그날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모슬렘 국가들, 아랍 세력들은 그 세계에 반발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뭐 그게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대규모 그 시위를 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발표해서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보니까 130여 명이 그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모든 열방들아,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뻐하라. 신명기 32장에도 보면은 너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선하게 여기고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다면 감히 이스라엘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나 그 스가랴, 스바냐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건 하나님이 세계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랬어요. 왜 심판하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회개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겁니다. 에스겔 31장에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천지의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그 없애버린다든지 나라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절멸 운동이네요. 아주 씨를 없애버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600만 명이 학살당했지만은 히틀러가 마지막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열국이 예루살렘을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이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죽여버리고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세계의 강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아주 어렵게 돼서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고 그 협상을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협상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제재하기로 했던 걸 폐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안 맞는다 그러고 뒤에서 핵무기를 또 만드니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은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로스라고 하는 극한 북방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과거에 무신론 공산주의 종지국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데 그 앞잡이놀하는 나라가 현재 이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이란이라고 그 국호를 개칭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잡이놀을 하는데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은 이스라엘 치기 위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이란이 시리아 영토로 있다가 이스라엘 6.1 전쟁 때 1967년 그 6.1 전쟁 때 뺏은 골란고원에다가 그 로켓포를 20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대응해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에 미사일을 7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초긴장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이방이 부흥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게 종살이라든지 망하는 때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방인이 다시 망하는 때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할 때 이집트 문명이 최고로 봤다라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국고성, 비동굴, 라암세스 쌓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후에 이집트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생활 때 바벨론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바벨론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바벨론을 옮겨준 게 바벨론 영광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불지로 보고 몽땅 바벨론 잡아갔잖아요. 70년 포로생활 때 바벨론 문명이 최고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오기 직전에 바벨론 제국은 망했고 그 후에 또 로마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약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 곳곳에 정말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리방황하고 순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땅에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유대인 손에 돌아갔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환란받는 시대는 다 지나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가게 할 때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전 세계. 성경을 배우는 사람만이 압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그토록 죽임을 당하고 환난 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9장에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골짜기에 마른 뼈라 그랬어요. 2600년 동안 그들의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건 기원전 586년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600년간 짓밟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하고 전 세계 쫓겨나서 1900년간 전 세계 유리방황.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쫓겨난 지 1900년. 그걸 누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그들을 열국에 흩었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하려니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유대인들 한 사람도 남기 않게 돌아간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열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왜 강대한 나라가 되는지도 모르고 새카맣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멀잖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이 하나님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1900년간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그녀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실물교훈으로. 그런데 그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으니 자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은혜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금년 하계 수양에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하계 수양에는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전국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전도하는 가장 큰 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바치고 물질을 희생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신앙이 더 확실한 걸 우리가 이제 많이 느낍니다. 이제 금년 수양회는 이제 그 7차례, 작년까지는 6차례 했는데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금년에는 한 차례 더, 한 차수 더 해서 7번 수양회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금 수양관 그 소망관에 있던 그 옛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 면적이 그 한 10,000평 정도. 아니, 이 건물 건축이 10,000평 이상 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 건물이 지하 2층까지 합해서 5,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하면서 뭐 그렇게 큰 건물을 만드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 짓다가 주님 오셔도 우리가 다 지어서 복음을 전한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에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물론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바쳐서 전국에서 협력해서 지금 수양관 건축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지하에 큰 물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또 부속실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알지만은 또 땅을 많이 사서 길도 새로 내고 거기다 또 숙소를 또 한 동을 더 지으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새로 구입한 그 땅에다가 어쨌든 그래서 많은 그것이 투자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가진 그 우리가 가진 재능도, 모든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수고도 다 주님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의 가치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재물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다가 주님 오신 날 그 모든 그 가치는 제로로, 영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그게 다 내버리고 가잖아요. 내버리고 가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걸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그저께 어떤 그 여자분이요, 그 경제에 대해서, 아니 다른 말로 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부자 되는 방법인가요? 그걸 강의하는데 한 가지 딱 그 제가 맞다 하는 거 느끼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 백화점에 가서요 탁 보고요, 야 이쁘다 좋다 그러면 아주 사고 싶지요. 사고 싶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예, 예, 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주머니를 틀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고 싶어서 사느냐, 꼭 필요해서 사느냐, 그걸 사기 전에 세 번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문자답 해보라 그래요. 네? 첫 번, 꼭 필요하냐. 사고 싶지만은 필요하냐. 아, 사고 싶은데. 두 번째 물어보면은, 글쎄, 별로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마음을 다짐해서 세 번째 물어보면은 별로 필요는 없다. 그런 것 집에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있으나 마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사지 말아요. 자기도 막 전에 막 많이 샀는데 예? 다 내버리는데 아직까지 버릴 게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예? 예. 충동구매라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는요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이 가장 귀하게 써야 되는데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친구로 사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쓰는 거예요. 위에서 쓰는 거예요. 응?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아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치는 헌금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오지에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의 복음 전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희생을 하든지 결과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본전 빼는 거예요. 예? 아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백 사람이 죽어서 100명이 구원받고 1000명이 죽어서 1000명이 구원받고 그럼 만 명이 죽으면 만 명이 구원받고 예. 하늘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요 내가 수고하고 시간을 바치고 고생해서 내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작은 물질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부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쏟아주셨는데 나는 그 물질 하나 못 바치겠느냐고요. 그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인식하게 여기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라고 하지, 재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이 막 엄청 큰 겁니다. 예? 오로지 돈, 예? 자나 깨나 돈.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고, 평생에 그냥 그 매달려가지고요. 예?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부자되게 애쓰지 마라. 네가 어찌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 그 날개가 달려서 지금 날아가, 홀린이 날아가리라.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강의하는 분이요, 그 좋은 얘기 다 많이 하던지, 그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는 쉽게 얻은 재물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쓰거든 또요. 펑펑 써요 막. 예? 막 좋은 집 비싼 집 하나 사고 막 최고 좋은 자동차 하나 사고 막 냉장고 최고로 하나 사고 막 안 믿는 사람은 만으로도 바꿔버리고 막. 예? 일도 안 하고 막 친구들하고 맨날 막 놀러 댕기고 마시고 막 노름하고 막 금방 망해버립니다. 예? 얼마나 인간이 저 천한 인간인지요,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그걸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또 어제 들은 얘기인가, 어떤 미국의 엄청난 부자인데 골프를 치는데 내기를 하는데 2불 내기한대. 2불 $2 골프를 치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들 돈 펑펑 쓰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 된 사람들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물론 그걸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예,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물질을 함부로 쓰는 것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쓰는 게 죄거든. 시간도 잘못 쓰면 때가 악하다. 물질도 잘못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고. 예? 예.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주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 바로 100% 직결됩니다. 예. 수고해서 얻어진 작은 재물을 별로 가치 없는 걸 쓰면은 그 사람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쓰시면은 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실 겁니다.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탁 뺏어 버립니다. 이건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얼마든지 봤어요. 예?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재미있어서 더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꽁꽁 예? 묶어놓을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아 재물은 날개에서 날아간다니까 안 날아가게 붙들어 매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잖아요. 부동산 묶어놓으면 못 날아간다. 은행에다가 막 꽁꽁 막 예? 묶어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묶어놓으면 지가 날아가 버려요. 지가. 예? 어리석기는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귀신 네 것이 되겠느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이와 같이 어리석다.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자,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살아가는 생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 수영회가 마지막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념을 앞에 두고 골인 지념에서 막 눈을 고정시키고 예? 죽을 힘을 다해서 골이 나고 탁 죽더라도 그냥 마지막 그 지점을 해서 예?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제 골인 지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인 건강도 젊음도 재능도 재물도 주님을 위해서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셨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어요? 그래. 응? 야, 그렇게 좀 제가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전도집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 전국에요 계속 전도집회가 돼서 물론 해외까지 예, 계속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지상 최대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기뻐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 귀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더욱 중요하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수고해서 구원받은 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미리 전도할 사람 준비해야 되는 건 미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딱딱 쳐가지고 전도하려면 잘 안 돼요. 미리부터 전도하실 분을 딱 몇 사람 찍어놔요. 한 몇 사람 찍어놓으면 그 중에 몇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끼고 놓으면은 예? 기도하고 미리부터 계획 세우고 또 약속을 받고 뭐라고 하든지 뭐 좋은 곳에 가자든지 뭐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든지 진리를 배우러 가자든지 뭐 어떻게든지 막 하여튼 기술껏 예? 지혜롭게 전도해가지고 꼭 모시고 하도 그러면 뭔가 싶어서 와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다가요 구원받는 분들 많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드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응? 그럼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응?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응?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막 눈물만 흘리고 잘못된 거 그 후회하고 있는 것이 회개 아니라 그런 회개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유도 도로 가져와서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 이 돈 도로 받아라. 그러니까 아 이거 비급한 놈.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확 집어 던져놓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목 매달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응? 예.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도 응?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보지도 않고 응? 급기야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그 사랑을 배치겠으니 나중에 정신이 퍼쩍 나가서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자살했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죽기까지 했지만은 회는 했지만은 개를 안 했습니다. 예.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진짜 회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예? 예수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예?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자도 그것도 없더라. 예.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방탕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 뉘우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 오기만 기다리죠. 응?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이 이거 달리가 목을 입고 입을 맞췄다. 네 아들아. 응? 아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예?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으면 나를 예, 종으로 삼아주세요. 품꾼이 하나로 봐주세요. 아버지는 아니야. 죄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거든요. 예?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옷,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됐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건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혹시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 안 그럴게요. 그건 회개는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돌아가는 것. 그럼 또 있고 또 있겠어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기 회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돌이키는 그거는 이제 그걸 부분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야 돼. 그리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잖아요. 예. 회개하고 예.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침례.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 안 받은 분은 우리 수양관에서 침례식 할 때 같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예? 예. 그걸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결혼식은 결혼식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평생 같이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한 거 결혼이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게 결혼식. 결혼식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사는 건 뭐 큰 비장이 없겠지만은 결혼식 하는 게 낫지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했고 침례는 형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돼요. 그걸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아 좋다 이거 얼마짜리일까 그런 것도 뭐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 있죠. 응?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너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내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오직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 줬어요. 예.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예. 선물 어디서 났어요? 샀어요. 비싼 값을 주고. 예.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준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희생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을 예, 사형 선고를 받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인데 죽는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림받을 죄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대신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잖아요. 하늘도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자, 그런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었어요. 구원의 선물. 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예? 예. 그 다음에 의롭다함 받았다. 죄 한 사람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고, 의는 의롭다함 받았다. 예? 거듭났다. 하나님이 잔재됐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됐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았다. 자, 성령을 선물로 줬다. 이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선물.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도 그 선물 줬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을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어떤 사람 구원은 뭐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고 아니지요. 자, 이제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을 선물로 왜 줬느냐?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 엄청난 빚을 지고 그걸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합시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도 빈털터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막 엄청난 돈을 주고 막 아니면 뭐 큰 회사를 하나 막 사장 자리를 주든지 막 맺겠다. 예?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를, 예, 죄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예,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게 보혜사, 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 예수님이 뭐 예, 유대인들이 죽이라 하든 말든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5천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죽게 돼도 주님이 잔잔하라 그러면 파도가 딱 고치고 뭐 무엇이 두렵겠어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는데요, 이제. 그럼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째? 내가 간다고 하니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응?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예? 너희와 함께 가시고 영원토록 예? 너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모시고 다니던 주님은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거 이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내 능력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평생, 예, 예, 자신있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뭐, 예?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예?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했고, 33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시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분이에요.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여튼, 예? 어쨌든 그건 사실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4절 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사도는 예, 그 바울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말하자면 학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문학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냐고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 내가 성경을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느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상담을 할 때도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내 말재주로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사도가 빌립보 첫 성, 예, 그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할 때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신지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이세요. 응?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깨닫겠냐? 그 두 가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막 말 잘한다고 막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듣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느냐 하면 간절하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가? 예? 물론 처음에는 다 교만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도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무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그럴 때 주님이 열어주거든. 하여튼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사람 지식. 예. 마음의 확신과 예 평안과 천국갈로 소망과 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 냉랭하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세상 영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 신 마귀 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이게 자기가 알든 뭐든 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이 세상 지식과 지혜는 사람 머리로 열심히 배우면은 뭐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에서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열심히 배우면 거의 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요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예?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예. 어떤 사람 평생 교회 댕겨도요 그냥 수박 끄달게요. 뭐 하나님 계신가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기,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데 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양심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안 돼요. 자기 지혜로 안 돼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뭘 증거했나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응?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데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에요.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뭐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응?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응?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구원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믿어졌다. 응?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서부터 택한 백성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예?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응? 예,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응? 어떤 사람은요, 상담하다가 막 이렇게 복음 깨닫다 그러면요, 막 사람들 앞에 공포해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형제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나와. 아니, 자기가 왜 그 사람 그 구원을 보정해 주느냐고요. 공포해 주느냐고요. 어? 인쳐 주느냐고. 무슨 권리로? 성령이 인쳐 주는데. 구원 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래도요. 예? 좀 두고 봐야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다고 해도 두고 봐야 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구원 받았다면 예, 감사하다고. 예, 그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계속 얘기해 줘. 계속. 어떤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다가 그 다음 말씀 듣다가 다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예? 예. 몇 번 듣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 그러다 보면 확실해져요. 그럼 확실해졌다는 증거가 뭐냐? 예. 그 사람 마음속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변화돼요. 응?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었어요. 20일이 되면 병아리가 돼 나와야 되는데 예? 50일이 돼도 꼼짝 안 해. 왜 그럴까요? 예? 무조건 예, 맞네요. 무정남. 아니면 아내가 골았든지. 그렇죠.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정상이면은 21일이 되면 병아리 돼 나와야 되잖아요. 예. 씨를 심었으면은, 예? 물을 주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예? 싹이 나고 첫째 싹이고 둘째 이삭이고 열매를 맨다 했잖아요. 예, 뭐, 그 생명이 약동하는 힘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건져놨어요. 건져놨는데 꼼짝을 안 해. 숨도 안 쉬어. 그 어떻게 됐어요? 예? 건져놨는데 죽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뭐 그 안에 구원받았다는 무슨 증거가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라든 더디 자라든 뭐 하여튼 생명이 있으면, 예.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어? 자,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믿어졌다고 하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졌을까? 네? 그래서 예,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 성령.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않다는 말은요,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야 꼭 알맞은 죄인인데, 예? 천국 갈 소망이 생겼다. 어째서 그러냐?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 천국 갈 때 뭐, 예? 미안하고 막 부끄럽고 막 그래서 막 벌벌 김이 들어갈 줄 알아요? 당당히 나갑니다 하세요. 아니 뭘 했길래 무슨 백으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예, 천국 갈 소망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응?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일었어요. 기이한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예?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디 성신이 내 마음에 그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디 내 소망이 하늘에 있듯.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응?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당당해졌어요. 그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 막 성신 받다 어떻게 받느냐 물었더니 막 저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불이 옆구리 확 지나갔대요. 온몸이 막 꽉 끈하고 막 온몸이 막 짜릿하고 무엇이 어찌고째요?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갖다 대봐요. 짜릿짜릿하지. 화끈한 거예요? 모욕탕이면 5천원만 주면 하루 종일 화끈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괴상한 걸 좋아해요. 뭐 어쨌든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요.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야.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이 사랑.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극히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죄인 됐을 때 죄인이라는 지옥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장하시느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시겠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예? 사람이 친구에 자기 목숨을 보입신 예수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가 죽게 됐을 때 친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주님이 예,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왜? 답은 간단.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이기는 그 사랑.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본질상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이기는 불쌍히는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 그러고 형제끼리 친구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러고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죄가 있든 말든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큰 사랑을 내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떨어지는 얘를 그 잡아가지고 그냥 천국 가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놀랍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시려고. 왜 사랑하냐?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는 베드로는 주를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데도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베드로야 고맙다.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 마라. 나는 너만 믿겠다. 그랬습니까? No, thank you.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후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나를 위해 죽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바는 입에 붙은 소리예요. 사랑은 돈도 사랑하고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해요. 문제는 얼마나 사랑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보다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사랑보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 예?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오래 다닌 그 권사님 뚱뚱해 뭐 아주 인자하게 생긴 수십 년 교회 다닌 분입니다. 우리 집회하는데 와서 상담하는데 물어봤어요. 주님 아십니까? 압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래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는 자는 네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냐가 문제입니다. 이분이요, 오래전에 제가 포항에서 전도할 때 만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라요.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군인이에요.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아, 참 이때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참 욕심쟁이입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러실 겁니다. 예.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었다 나보다 더 사는 내게 합당치는데 왜 그 말씀하시느냐? 예? 주님을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캄캄해졌어요. 예. 전에는 막 잘 믿는 것처럼 기세등등 하는 분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아직 참으로 깨닫으면 조금 사랑하는 건 너 돈도 사랑하고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냐가 문제입니다. 아,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기서 하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주님 사랑 깨달았거든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응?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길 예,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말고요. 예.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인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자 어쨌든 예. 자,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응?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말이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념 받은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인데 범죄함으로 죽었거든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났어요. 물론 세상을 싹 심판했죠. 홍수가 지난 후에 여러분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가 지난 다음에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 안 돌아왔어요. 왜? 왜 안 돌아왔을까요? 사람 죽은 시체, 짐승 죽은 사체가 막 둥둥 떠댕기겠죠, 그죠? 까마귀는 죽은 시체 뜯어먹는 거 좋아하죠? 그 먹느라고 안 와.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육체 속에 마귀역사. 까마귀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돌아왔어요? 왜요? 뭐라 했냐면 접촉할 것이 자주 발붙일 곳이 없어요. 까마귀는 사체 위에 떠댕기는 거 뜯어먹고 있어요. 비둘기는 성결한 깨끗한 짐승이에요. 발붙일 곳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왔다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뭐예요? 이제 물이 점점 감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식물들이 새로운 싹이 났다.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심판이 지나갔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소식이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 다시 안 돌아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첫 번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시고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계실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가신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심판이 지났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소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낸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속 계시니까 내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가르쳐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지 아시죠? 우리 성교 배지. 지구에다가 비둘기 성령이 오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비둘기 성령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가느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구원받자마자 주님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됐어요. 쇠하고 불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저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응? 예.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지식을 갖춘 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분, 예? 완전한 의지를 가지신 분,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면 시기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을 주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면 주님이 시기하신다니까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예? 아들이 잘못하면 엄마는 막 잠을 안 자고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어떤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은 예?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든 말든 괜찮아요. 슬퍼하시든 말든 성령은 슬퍼하시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주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예, 예,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예? 히브리서 13장 예, 5절에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아야라. 응?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모든 남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리라. 예. 야곱이 장자의 명물을 뺏었잖아요, 형 에서에게. 응?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어요. 봤다 말하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이제 예? 그 외삼촌 집을 찾는데 가다가 밤을 만났어요.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응? 야곱이 깨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형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 외롭고 쓸쓸고 예?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 문이요. 여기 하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같이 계시. 자,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요. 너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응?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응?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나를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분이요. 여러분 그 믿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나쁜 곳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예? 두려움도 죄고 걱정도 죄고 슬픔도 죄요. 예?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슬퍼하느냐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느냐고. 이제부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중지했는데 앞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하던 저희를 불쌍히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로지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되는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